예, 오늘 이제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 이후에 그 사건들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되겠는데, 마태복음 28장 9에서 10절, 마르코 16장 9에서 10절, 요한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서는 요한복음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들은 이제 그 전에 언급했던 그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마르코와 요한에서는 그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만 나타났다라고 또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마도 다른 여인 또는 여인들은 이미 떠나고 아마도 마리아 막달레나만 오랫동안 무덤에 남아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그 이야기들을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죠. 마르코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에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라고 나옵니다. 요한에서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일단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일단 빈 무덤을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스승의 시신이 없어졌기에 누가 스승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여기고 이제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 우리들 신앙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드러난 현상과 그 현상을 해석하는 세상 법칙이 그 하느님의 신비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세상이 슬퍼하는 것이 하느님에게 꼭 슬픔도 아니고 또 세상이 기뻐하는 것이 하느님에게 꼭 기쁨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만 보고 인간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 감정에 따라 움직임이 어떤 하느님의 마음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또 빛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이 빛이라고 여기지만 그 안에는 어둠이 가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인간은 기다리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인 또는 여인들과의 구체적인 만남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보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그분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죽은 이가 살아났으니 그 정도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한복음이 전하는 만남은 훨씬 구체적이고 또 친밀해 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푸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점점점 되어 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을 지극히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뭐 모자를 썼다든가 뭘 얼굴을 가리지는 않으셨겠죠. 평소처럼 옷을 뭐 대충 뭐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도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거는 여기에서만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얼굴로 바뀐 게 아니라 이제 그 육신이 있습니다만 그 육신이 이제 영에 포함되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보단 복음에서는 그거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가장 적당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은 분명 다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또한 이 교회 역사 안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대목입니다. 나중에 어떤 중세교회에서는 이 중세교회 엄격주의자들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스승에게 지나치게 친밀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마라 라고 하니까 단지 발을 잡은 게 아니라 거의 막 몸을 부둥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심지어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너무 친밀하게 대해서 죄를 지었다라고도 이제 중세 때는, 교회 때는 뭐 그런 이야기마저 한 것이죠. 근데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 모습들이야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교회 기록들은 또 그 시대의 어떤 표현이고,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충분하다랍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해석을 따를 필요는 없고, 사랑했던 스승이 죽었다고 살아났는데 뭐 그 품에 안겼다고 한들 이해가 충분히 되는 상황이죠. 자, 이제 또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마르코 16장 12에서 13, 루카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발현을 하시는데, 하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을 발현하는 특이한 점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랑 같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2절에서도 보면, 그 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라는 표현과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표현 모습은 같은 거죠. 자,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제자들은 또 복음에서는 그분인 줄 몰랐다,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인간이 되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에서 이제 하늘나라에 계실 때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는 그 산에서 변모하실 때 그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셨다. 그때도 모습이 변하셨다라고 복음서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거룩한 변모 때 복음사가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육하하시어 세상에 오셨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뭐 이를테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 사랑이 담긴 음성으로 부르셨을 때 그 음성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보게 되고, 또 이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그 이제 빵을 통해서 또 나누어 주심을 통해서 또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제자들이 알아보았다는 걸, 하나의 성사죠. 예수님의 음성이 성사가 되고 또 빵을 떼어 나누는 그 식탁이 또 하나의 성사가 되어서 그 성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이전에는 영혼이 육신에 매어 있었다면, 지금의 우리들의 상태죠. 그 마음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 후에는 육신이 그 영혼에 속하게 되면서 온전한 영적인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친다면, 뭐 빈무덤을 따른다면, 아, 그럼 부활 때는 육신이 이제 사라져서, 무덤에 있던 육신이 사라져서 뭐 이렇게 그 영으로 수렴이 되는가? 뭐 꼭 뭐 그런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복음서에서의 어떤 빈무덤 사건은 어떤 부활의 온전함을, 그 물질을 포함하는 그 부활의 온전함을 보여주시려는 어떤 극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뭐 육신이 뭐 무덤에 남아있던 무덤에 남아있지 않던 그 물질 자체가 영으로 수렴된다는 거는 그게 막 시신이 일어나서 물리적으로 영혼에 포함된다기보단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영적인 작업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는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빵은 빵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고 또 포도주는 포도주대로 온전히 남아있지만 그 빵이 살이 되고 그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것처럼 시신이 땅 밑에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시신이 영적으로 충분히 수렴되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전에는 육신이 훼손이 되면 부활에 뭐 장애가 생긴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당시의 생각들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영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이 점점 더 이제 더 발전되어 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활 후의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1서 15장 52절에서 54절을 보면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은 몸이 죽지 않는가? 그것은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몸의 상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처음에는 스승을 알아보지를 못했죠. 루카복음 24장 15에서 16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부활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게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몸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영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 부활이라는 것을 그 육신의 아니 온전한 몸의 부활로 여겼죠. 그러니까 몸이 그대로 살아나서 에제키엘 구약 에제키엘서를 보면 그런 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몸이 그대로 살아나야 그 이전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를 다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사람도 부리고 뭐 좋은 것도 보고 뭐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게 다 몸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도 부활 개념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절대 그 영으로 넘어온 것은 온전히 영으로 넘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무게 중심은 그 몸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건 그 몸이 그대로 살아서 그 못 누렸던 영화를 누리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도 옛날에는 어릴 때는 뭐 재미삼아 그런 얘기도 했겠지만 하늘나라가 못 먹었던 것도 먹고 뭐 못 해본 것도 하고 또 좋은 거 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좋은 거라는 게 사실은 영이 중심이 될 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뭐 영원한 생명, 와 이거 엄청나게 지루하겠다. 지금 100년 사는 것도 어쩔 때는 지루하고 죽겠는데 어쨌든 하루를 넘길 때도 너무너무 심심해서 막 이것 봤다 저것 봤다 막 이렇게 막 하여튼 막 몸 틀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히 살면 얼마나 지루하겠냐라는 거는 그 물리적인 관점에서의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영원성은 영적인 영원성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진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영원이라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사실 생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여관에서 스승과 함께 빵을 나누다가 그분을 알아보게 되죠. 루카복음 24장 30절에 31절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베드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제 낙향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아, 예수님 스승도 죽고 우리가 따른 신념도 스승 따라 다 갔으니 다 포기하고 집에 가자. 이제 좌절한 거죠. 좌절한 상태에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마음을 접고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전하게 됩니다. 루카복음 24장 33절 35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이제 부활 발현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적힌 것 말고도 아마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겠죠. 시몬에게 발현한 사건은 뭐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갈릴라에서 나타난 그 사건 아마도 아닌 시간상으로 볼 때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몬 베드로의 어떤 제자였던 어떤 1등 제자로서 어떤 수위성을 지켜주기 위한 어떤 복음의 어떤 의도적인 맥락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타나셨겠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의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마저 이어가겠습니다.